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은혜와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주 오래전 한 50년 전일까요? 제가 국민학교를 1970년도에 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70년도 초 아니면 60년도 후반쯤에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산타가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산타가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저한테 갖다 줬던 것이죠. 산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산타가 줬던 선물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많은 그런 어떤 과자, 캔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 선물 세트,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 1970년도 초기, 60년도 후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그때 10대였던 티네이저 를 보냈던 분들도 좀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도 초나 60년도 후반에 그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종합 선물 세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고 막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산타가 진짜 산타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타가 없구나 하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저는 크리스마스라기보다 산타를 자꾸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산타와 선물.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디로 가버리고 산타와 선물만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막 어떤 기쁨의 어떤 즐거움, 감흥에 빠져서, 한국은 더 그렇죠. 막 그냥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왠지 모르는 크리스마스의 그런 감흥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겁고.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별로 못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크리스마스 막 좋아하고 신나던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심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출생부터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은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출생, 이 출생의 비밀은 인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출생과는 전혀 다르다. 그 출생부터가 인간과의 출생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고 다른 출생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20절에도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first point가 뭐냐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from the Holy Spirit. 예수님의 탄생은 Jesus birth is done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출생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에 반대를 뭐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임신하는 것은 정식적인 결혼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은 그런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합해서 연합해서 그런 어떤 아이가 출생하는 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정녀 탄생, 그래서 동정녀가 아이를 예수님을 탄생했다. 동정녀 탄생의 사건,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한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유주의 목사들이, 교수들이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정녀, 수처녀, 바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면 태어났다면 그분은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그 중심적인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출생의 기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고 성령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낳지 않고 인간적인 근원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성령의 사건이다. 성령으로 되어진 것은 여기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되었을 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련됐고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속 즉 구원과 관련된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가 성령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배후에서 수행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이것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된 사건, 이것은 구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려면은 사이언스 팩트는 성경이 물론 담고 있지만 그거를 가르치는 성경이 아닙니다. 바이블은 뭐냐면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살베이션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성경부 때 잘 배우셨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된 것은 구속과 관련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우리가 요즘에 봤던 거 여호수아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여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세요. 다 인격, 위격이 다르다.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위격이 다르다. person, 위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위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한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삼위의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성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으로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도 일치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아기를 주시고 구원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여기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결국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된 것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된 것, 성령 하나님을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그 수많은 일들, 전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땅을 얻는 이야기입니까? 속된 말로 땅 따먹기 이야기입니까? 땅을 얻고 기업 단순히 기업을 분배받고 땅을 얻고 그곳에 가서 뭐 사는 그 정도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그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믿는 자의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도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건도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건 구속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듯이 오늘 여기서 한 아기를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주신 것도 구원사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잉태됐다고 했지만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하반절에 됐고 성령으로 된 것이 무엇이냐?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He is the one who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여기서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 뭐예요? 구원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직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이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써 만세 전에 택하셨다. 택한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나왔죠. 예수님 오시고 또한 성령으로 여기서 이 땅에 오시게 되게 한 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작품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처녀가 예수님이 거의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령으로 된 사건이다. 성령 하나님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이 삼위의 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일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잉태된 걸 알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약혼 여기 요셉과 약혼에 했다고 하는데 이 약혼은 사실 요즘 같은 그런 약혼 인게이지먼트 했다고 그러죠.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구속력이 강해요. 그 당시에 약혼했다는 건 진짜 결혼한 겁니다. 진짜 결혼을 정말 약속하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서 사실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과 같은 오늘날 결혼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다 정말 한다라고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갔습니다. 한 1년이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그 당시에는 그 동거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갔는데 그때 만약에 아이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이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그 성품이나 이런 의로운 사람으로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divorce, 이혼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게 굉장한 피해가 오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그런 가게 패밀리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으로 된 사건 앞에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그 말씀해 줍니다. 약속의 땅을 얘기해 주실 때 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에 앞서서 내가 이 땅과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나오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자의 자세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에게도 다윗의 자손, 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셉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분명히 그 다윗의 그 패밀리한테, 그 자손한테 분명히 줄 것이다. 이거 약속하셨습니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되던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동시에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만약 어떤 그 초대시대 무슨 어떤 영어로 너스티시즘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했던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 진짜 육체적인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야. 그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질적으로 육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육체 몸을 가지고 죽으셨다. 나 그거 동의 못해.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탕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반 출생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탄생했다, 동정녀 탄생 사건, 처녀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사건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 그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면 주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다스릴 자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구약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또 그렇게 잉태되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셨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죠.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의 자신의 삶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복종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복종하시고 한 곳에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고 또한 그의 삶이 또한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마지막 그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그 순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삶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순종 못하겠다면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보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 구원입니다. 영어로 make every effort.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 구원받은 자로의 삶은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한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 아버지께서 선지자에게 하셔서 그 계획하신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는 것, 이게 정말 구원자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오셨구나. 그냥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대 성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인식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타성해져서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God with us. God with us. God who is with us.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셨나요?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나요? 그리고 포로 생활했을 때는 어땠나요? 신명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았어요. 함께 하셨어요. 걸어가는 모든 그 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Ark of the Covenant.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The presence of God.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마다 그들은 광에서 늘 한 것이 뭐였죠?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나요? 아니면 불평하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불평했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정말 종살이 했는데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종살이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나요? 아니죠. 불만, 불평, 원망하고 모세도 아론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막 하다가도 막 우상 숭배하고 바를 섬기고 그때마다 막 고통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막 부르짖습니다. 사사시대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에스겔서에서 후반기에 보면 다니엘서나 아모스나 우리가 요즘 보고 있죠. 말라기나 이런 쪽에 소선지서를 볼 때 거기서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포로 가운데서도 포로 지역에서도 바벨론에서 붙잡혔을 때도 그들에게 주시고 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 함께 안 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까지의 그 사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가 400년의 공백기라고 합니다. 그게 한 400년, 400 years. 그게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죠.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 갔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페르시아 제국, 뭐 그다음에 뭐 그리스 헬라 제국, 그다음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저기 식민지 생활합니까?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한테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뭘 기다리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근데 그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른 측면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줄 수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나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산속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오시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메시아. 구원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함께 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f are God's temple and the God's spirit live in you?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임마누엘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영어 성경은 They will call him Emmanuel. 그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They will call him Emmanuel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대가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의 이름 그들이 예수님을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나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누가 임마누엘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스 왕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어요. 아스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였죠. 그렇지만은 아스는 굉장히 사악한 우상 숭배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나라가 공격하려고 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과 같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히스기야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 줍니다. 아 히스기야가 아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지 줘요. 징조를 줍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라 할 때 뭘 주냐면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근데 아스가 그걸 그 받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풍정등화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사악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아스가 돌이켰어야죠. 회개했어야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부터 이 아스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냥 좋은 측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원칙론적으로 원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질 수 있을까요?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로부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아까 신명기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방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대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믿어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으로서 그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에 정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되어진 사건이다.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성령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 예수님의 탄신은 성령으로 되어진 사건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게 해서 오셨고,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